그저께는 우리가 성탄절이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올해가 끝나게 되고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죄악된 삶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거짓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아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많은 일들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데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와 같은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도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정한 음식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되지 못하였던 그런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교훈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죄악과 흐물과 부족함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장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바르게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울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실패하도록 만들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 나의 연약한 건강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학생들은 내가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또 학교 시험을 치느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그와 같은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 괴로워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생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건강의 문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고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열매를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심히 곤란함과 고통이 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찬 죄가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장소에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건지는 것은 죄의 고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런 것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지 못하고 건강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들은 고통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온통 망쳐버리고 있고 실패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별로 우리에게 기쁜 것이 아니고 우울한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무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이 앉아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즐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알아야 할 죄의 실체에 대해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가르침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급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배후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문제보다도 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으며 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순간에도 죄는 역사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죄는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침범해 들어오고 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대면하지 않고 이것과 싸우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지 않는 자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와 싸울 줄 알고 죄를 이길 줄 아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때 우리들은 거짓된 삶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에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르침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올바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수많은 생각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보지 않고서는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 죄가 불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법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좀 이렇게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으면 귀찮아서 사람들이 없을 때, 차가 없을 때 그냥 도로를 한번 훌쩍 건너가지 않습니까? 성혁이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다. 우리가 살짝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불법을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혁이가 길을 가다가 싹 보고 저 한눈보다 저 멀리 있으니까 금방 건너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도로를 훌쩍 건넜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특별 단속기관이어서 성혁이가 딱 건너는 것을 보고 이리 오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렇게 딱 다그치는 순간 우리가 평소에 별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건넜던 무단횡단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찰관이 언제 와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불법의 문제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정죄하는 순간, 심판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였을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 말은 우리에게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가 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린 것처럼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이것이 심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죄를 불법이라고 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죄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기분 언짢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까지 나를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은착해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관념들이 시대마다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로 여기고 그것은 돌로 쳐서 죽어야 할 그와 같은 우리 가운데서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수자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지기에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해져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심각한 죄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보아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심각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불법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죄가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혼란과 오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죄를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죄는 불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불법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죄가 인류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류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종종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실과는 이 과일은 그냥 단순한 과일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고의적으로 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종류의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종류의 죄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는 죄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의 성격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뭐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싫다고 말한 것, 그거 뭐 사소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가 심각한 것은 거기에는 내가 어떤 의도가 없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들여다보시면 모든 종류의 죄는 부지 중에 죄가 없습니다. 다 고의적인 고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한 것이면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종류의 죄는 고의적인 고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이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거나 마음먹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의적인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나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또 죄를 짓도록 방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책망하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을 때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양심은 내가 부모를 거부하고 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돌이키면 좋겠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억누르고 양심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죄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양심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을 살펴볼 때에 죄는 결코 소극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열어놓는 죄의 이 세력은 모든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용감한 것처럼 으스대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돌이켜 살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의 세력을 발견할 때 우리는 뭐 인간이란 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코 그것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너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할 때마다 너는 불법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깜짝 놀라서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각성되어야 할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할 때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바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와 같은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죄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불못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순간에도 이 사망의 세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타락과 부패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단순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는 우상을 섬기고 누구는 우상을 안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에도 가지 않고 뭐 전보라도 가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을 섬깁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섬기면서 그들은 이 우상의 종노릇합니다.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어둡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고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삶에 참된 자유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귀신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점을 보면서 귀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돈을 써가면서 복채를 주면서 점을 보고 구설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귀신의 얼매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욕망의 이름에, 욕망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이름의 신을 그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데 온갖 어리석은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끊을 수가 없고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비 종교를 추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의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신이 있다. 고로 곧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던 그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자기 안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다. 나를 존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고귀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취를 자신을 점점 자기 내면에 도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신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헐리우드에 있는 여러 그 배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비 종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형태의 이 그 타락한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로드 존스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이웃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보기도 싫어하고 사람들은 다 더럽고 귀찮고 어리석은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 애완동물들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애완동물에게 수많은 이 돈을 쓰면서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쓰지 않지만 이 애완동물에게는 수많은 돈을 쓰면서 그 애완동물을 우상처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패한 삶의 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정상인 것 같지만 결코 정상이 아닌 그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나타나는 부패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나타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를 보면서, 이 세상의 시류를 보면서, 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이 죄의 오염과 부패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이 불법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아주 가증스럽고 참혹한 죄를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것이 아주 극악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는 공의로운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불법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확정적인 판단이라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그 불법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을 혐오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가 1740년도에 그가 부흥의 그 선두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치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징그러운 벌레를 볼 때에 그것을 혐오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렇게 혐오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인을 볼 때에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화살을 당겨서 곧 놓고 놓으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그가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하여서 혐오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온통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부패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죄의 세력과 그 죄의 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수능 시험입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것입니까? 건강이 약한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가장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어둠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가기로 다짐해야 되겠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과 육신과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죄의 세력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바로 반드시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 광명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